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구글어스로 지구 전체를 이렇게 넓게 보다가요, 갑자기 마우스 휠을 미친 듯이 굴려서 중동에 있는 아주 좁은 골목길로 혹 주민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시야가 좁아지는 거네요. 확 빨려 들어가는 느낌으로요.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심층 탐구의 주제가 딱 그런 극단적인 시선의 이동을 보여주거든요.
아, 창세기 11장 후반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탐구의 미션은 케네스 매튜스 박사님의 창세기 강의, 그리고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초반 텍스트를 바탕으로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해부해 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앞부분까지만 해도 우주의 창조, 인류의 타락, 또 전 지구적인 홍수까지 막 스케일이 엄청난 초광각 렌즈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주적인 스케일이었죠.
근데 그 카메라가 갑자기 아브라함이라는 한 평범한 남자의 텐트 안으로 그냥 훅 들어와 버려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도대체 왜 이런 급격한 시선의 이동이 일어난 걸까요?
그게 사실 문제 자체가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의 방식이 바뀌었다고요?
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간의 반역, 그리고 우주적 트라우마라는 거대한 문제를 쫙 보여주는 캔버스였거든요.
아, 일종의 진단서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대홍수라는 전 지구적인 리셋 버튼을 딱 눌렀는데도 막상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홍수 이후에도 바벨탑 짓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마치 외과 의사가 환자 전신을 다 스캔해본 다음에 아주 미세한 특정 부위에만 메스를 대는 정밀 수술을 시작하는 거랑 비슷하죠.
와, 정밀 수술.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류 전체를 다루는 대신에 데라와 아브라함이라는 구체적인 한 가문을 통해서 이 우주적 질병을 고치려고 하신 거군요.
정확합니다. 거대한 문제에 대한 아주 미세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시작되는 지점인 거죠.
진짜 흥미롭네요. 근데 이 주인공이 무대에 등장하는 방식을 보면요, 좀 이상해요.
어떤 점이 이상하게 느껴지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주를 구할 단 한 사람을 선택했다면 뭔가 웅장한 배경음악이라도 쫙 깔리면서 등장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창세기 11장 27절을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을 족보라가 아니라 데라의 족보라 이러면서 시작하거든요.
아버지 이름 뒤에 쏙 숨어져 나오는 느낌이죠?
네. 메인 캐릭터를 왜 이렇게 감춰둔 걸까요?
여기서 고대 문학의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족보가 기능하는 아주 정교한 방식이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여기서 일종의 경첩 역할을 해요.
문이랑 문틀을 연결해주는 그 경첩이요?
네, 맞아요. 앞선 11장 전반부까지는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보편적 인류, 즉 샘의 후손들의 거대한 흐름을 쭉 다루잖아요.
엄청 많은 이름들이 쫙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12장부터는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라라는 인물이 이 거대한 과거의 역사랑 미래의 특정 가문을 아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겁니다.
아, 과거라는 문틀에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문을 달기 위한 거였군요.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화 속 영웅이 아니라 철저히 인류의 역사와 타락의 흐름 한가운데서 태어난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장치인 거죠.
와, 그렇게 보니까 새롭네요. 잠깐만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진짜 정체성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히브리인이라는 특별한 혈통, 어떤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던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오해가 진짜 많은데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 히브리인이 아니었습니다.
네, 진짜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혀 아니었죠. 그는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태어난 이방인이었어요. 완전한 타문화권 사람이었죠.
그럼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요?
이 단어의 어원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고대 근동의 에벨 혹은 아피루라는 말에서 파생됐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가 특정 DNA나 유전적 혈통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인데요?
바로 강을 건너온 자, 경계를 넘는 자 혹은 이주민이라는 뜻입니다.
잠깐,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애초에 어떤 유전적인 민족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군요. 오히려 라이프스타일이나 정체성을 가리키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였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자신이 익숙했던 문명의 경계를 넘어서 미지의 땅으로 들어섰잖아요. 그 행위 때문에 히브리인이 된 겁니다.
아, 행위가 정체성을 만든 거군요.
맞아요. 나중에 아브라함 스스로도 가나안 원주민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하거든요.
와, 고정된 핏줄이 아니라 부르심을 위해 안전한 경계를 포기하고 넘어선 사람. 진짜 역동적인 타이틀이네요.
그래서 더 대단한 거죠.
경계를 넘는 자. 진짜 흥미로워요. 근데요, 문명의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의 안락함을 확 버리고 기꺼이 나그네가 되게 만들 만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엄청난 약속을 주셨길래 그 강을 건넜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그 약속의 구조를 이해하려면요, 매튜스 박사님이 드신 아주 시각적인 비유를 하나 가져오면 좋습니다. 다채로운 색실로 짜인 아주 거대한 스웨터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겨울에 입는 그 스웨터요? 네, 상상했어요.
그 스웨터를 보면 전체적인 색조를 결정하는 아주 두꺼운 주대인 털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패턴을 만들어내는 얇은 보조 색상의 실들이 막 엮여있죠.
그렇죠. 여러 색깔을 섞여서 무늬를 만들죠.
창세기를 포함해서 모세 오경 전체가 이 하나의 스웨터라면요. 그 전체를 관통하는 주된 색상, 즉 메인 테마는 바로 부분적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분적으로 성취된 약속?
네, 그리고 그 약속이라는 굵은 실은 다시 세 가닥으로 꼬여 있어요.
그 세 가닥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첫 번째는 땅, 즉 영토고요. 두 번째는 후손, 그러니까 씨앗과 인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축복이죠.
영토, 국민, 그리고 축복.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핵심 뼈대예요.
처음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축복 세팅이랑 정확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무슨 완전히 새로운 발명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덴의 연장선인가요?
네. 창조 직후에 주어졌지만 인간의 반역으로 산산조각 나버린 그 오리지널 축복 있잖아요. 그걸 다시 시작하는 일종의 리부트 버전인 거죠.
와, 잃어버린 에덴을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문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시공간 속에서 다시 재건하려는 거군요. 우주적 리셋이었던 홍수가 결국 실패로 돌아나니까 이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에덴을 처음부터 다시 짓기 시작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웅장한 계획이죠.
그런데요, 텍스트를 읽다 보면 꼭 이렇게 완벽하고 웅장한 계획 뒤에 엄청난 현실적인 모순들이 탁 튀어나옵니다.
성경이 늘 그런 식이죠. 현실의 장벽을 절대 감추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막 약속을 하셨는데 정작 11장 후반부 본문을 보면 텍스트가 진짜 차갑게 쐐기를 박잖아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요.
네, 아주 건조하고 단호한 문장이죠.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고향 떠날 때 굳이 조카 롯을 계속 달고 다녀요. 아니, 고대 근동 맥락에서 이거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 온전히 못 믿고 롯을 일종의 상속자로, 그러니까 플랜 B로 데리고 다니는 느낌 아닙니까?
그 당시 족장시대의 문화를 알면 그 긴장감이 정말 뼈저리게 다가오실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상속자가 없다는 건요, 단순히 제사 지낼 대가 끊긴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요?
노후의 생존권 자체, 그리고 가문의 존재 자체가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진다는 뜻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셋, 노아, 셈을 거쳐서 진짜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온 그 구원자의 계보가 지금 사례의 불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완전히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와, 진짜 숨 막히는 위기네요.
네, 그래서 룻이 동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독자들한테는 엄청난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긴장감을 주는 장치가 돼요. 약속은 막 우주적인데 현실은 철저한 불임이니 모순. 관은 이 장벽을 뚫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작동할 것인가, 이걸 묻고 있는 거죠.
후손 문제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지리적인 장벽에 대한 미스터리도 하나 있습니다.
아, 장소에 대한 충돌 말씀이시죠?
네, 성경 꼼꼼히 읽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엄청 헷갈려 하거든요. 본문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분명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걸로 나오는데 12장을 딱 넘어가서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하란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뭐 성경 저자가 편집하다가 실수라도 한 건가요?
겉보기에는 진짜 명백한 모순점은 보이죠. 근데 이 지리적 미스터리를 명쾌하게 풀려면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7장을 봐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나오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보면요, 창세기 15장에 언급된 우르에서의 환상이랑 창세기 12장의 하란에서의 부르심을 하나로 합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서학자들은 이걸 이른바 압축기법, 텔레스코핑이라고 부릅니다.
아, 텔레스코핑이요? 그거 마치 해적들이 쓰는 그 길쭉한 망원경 있잖아요. 그걸 손으로 탁 쳐서 하나로 확 접어넣는 그런 이미지인가요?
야, 완벽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긴 망원경 마디들을 하나로 겹쳐 접듯이 역사적인 사건들의 시간적 간격을 쫙 압축해서 하나의 연속된 신학적 메시지로 전달하는 기법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르에서 처음 부르셨고 일가가 하란으로 이동해서 머물다가 거기서 다시 부르심이 갱신돼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 길고 복잡한 이주 과정을 스데반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지속적인 주도권을 강조하려고 문학적으로 압축해서 설명한 겁니다. 절대 실수가 아니에요.
망원경을 접듯이 압축했다. 이제 확실히 머릿속에 정리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사례의 두림이라는 그 뼈아픈 현실적인 장벽, 또 고향을 등져야 하는 지리적 장벽 앞에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버텨냈는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저는 이게 그저 감정적으로 아멘 믿습니다 하고 외치는 그런 단순한 확신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우, 절대 아니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분석해보면요, 이건 어떤 맹목적인 감정적 도약이 아니라 아주 길고 치열한 역동적인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훈련이요?
네. 그의 인생 전체를 딱 받치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책 양끝을 지지하는 북엔드를 보면 그 훈련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북엔드는 방금 우리가 본 창세기 12장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과거의 안정, 내가 쌓아온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네요.
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인생 후반부에 두 번째 북엔드가 등장하죠. 창세기 22장,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와, 12장이 과거에 대한 포기였다면 22장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인 이삭, 즉 자신의 완벽한 미래와 소망마저 전부 포기하라는 요구잖아요.
맞습니다. 이 기나긴 여정 속에서 진짜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려고 매튜스 박사님이 비행기 탑승 비유를 도입하시거든요.
비행기 비유요?
네. 우리가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걸 넘어서 과거의 수많은 비행 경험들을 바탕으로 직접 내 몸을 그 비행기에 싣는 신뢰의 행위,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아, 거기서 잠깐만요. 솔직히 말해서 그 비행기 비유는 종교적인 맥락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약간 뻔하고 확 와닿지 않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가 텍스트를 보면서 이해한 아브라함의 여정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리스크가 큰 상황이거든요. 비행기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검증된 안전한 수단이잖아요.
그럼 어떤 비유가 더 적절할까요?
제 생각엔 이건 비행기 탑승보다는 오히려 자기 전 재산과 남은 인생을 통째로 걸고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거랑 더 비슷해 보여요.
오, 스타트업 투자요? 그거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더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가 어떤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그냥 막연하게 혼자 이 회사가 대박 날 거야 자기 암시 걸면서 수십억을 던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분석하죠.
네. 이 창업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가 과거에 어떤 트랙 레코드를 쌓아왔는지 꼼꼼히 검증하는 시간을 거칩니다. 아브라함도 딱 그랬던 거 아닐까요?
아, 12장부터 22장까지의 그 시간들이 검증의 시간이었다.
맞아요.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기근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치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치명적인 실패도 겪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자기를 구출해 주시고 어떻게든 약속을 지켜내시는 걸 직접 몸으로 경험한단 말이죠.
데이터가 쌓이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라는 이 창업자의 신실함에 대한 데이터가 수십 년간 축적된 겁니다. 그 철저한 지식과 경험의 실적이 쌓였기 때문에 22장에서 마침내 자기의 가장 소중한 미래인 이삭까지 100% 베팅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와, 그거 정말 탁월하고 현대적인 통찰입니다. 비행기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피부에 와닿네요. 진행자님 비유대로 아브라함은 수십 년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그 창업자의 본질을 철저하게 검증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22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궁극적인 시험은 사실상 이런 질문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 스타트업이 너한테 가져다 줄 엄청난 수익, 즉 이삭이나 부, 영토 같은 선물 때문에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 선물을 내가 싹 다 걷어가도 이 기업의 창업자인 나, 수요자 자체를 신뢰하겠느냐?
와, 선물인가 수요자인가?
네, 아브라함은 그 오랜 검증 과정을 통해서요, 수요자가 이 선물을 거두어 가더라도 죽음에서조차 다시 살려내실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식과 경험이 성장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선물, 그러니까 결과물이 아니라 수요자, 창조자 자체에게 베팅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오늘 심층 탐구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처절한 개인적 투자, 이 혹독한 신앙 훈련이요. 애초에 우리가 방송 초반에 이야기했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거대한 문제 있잖아요. 그 우주적인 트라우마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아니, 한 남자가 영적으로 성숙해진 게 어떻게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스케일로 확장이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한 텍스트의 완벽한 정점입니다. 왜 시선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확 좁혀졌는지 그 진짜 이유가 아주 수학적이고 시적인 은혜의 배치 속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어요.
수학적인 구조요?
네, 혹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가 쭉 타락해가는 과정에서 저주라는 단어가 정확히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계속 타락하고 심판받는 이야기니까 꽤 자주 나올 것 같긴 한데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네요.
놀랍게도 정확히 5번 등장합니다.
5번이요?
네. 에덴 동산에서 뱀이 받은 저주,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받은 저주, 동생의 죽인 가인이 받은 저주, 노아의 홍수 때 땅에 내려진 저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받은 저주.
와, 뱀, 땅, 가인, 홍수, 가나안.
네, 이렇게 인류의 역사에는 정확하게 이 오중 저주의 사슬이 겹겹이 꽉 묶여 있었던 겁니다.
숨이 턱 막히는 패턴이네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확 돌려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짧은 텍스트를 한번 보죠.
네, 저희 오늘 핵심 본문이죠.
이 짧은 본문 안에 복 혹은 축복과 관련된 단어가 정확히 몇 번 등장할까요?
잠깐만요, 설마. 이것도 5번인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5번 등장합니다. 제가 읊어볼게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와, 미쳤네요. 저주 5번에 축복 5번, 5대5.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잖아요. 저자가 이 거대한 문학적 대칭을 완전히 의도하고 배치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냥 한 개인이나 가문의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는 걸 이 정교한 수학적 구조를 통해서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소름 돋네요.
아브라함은 인류의 숨통을 조이고 있던 그 오중 저주를 오중 축복으로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완벽하게 상쇄하고 무효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그 자체, 통로였던 겁니다. 그가 기꺼이 경계를 넘어선 히브리인이자 나그네가 됨으로써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유통망이 활짝 열린 것이죠.
11장까지 겹겹이 쌓여왔던 인류의 오중 저주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이 오중 축복이었군요. 한 사람의 훈련과 순종이 어떻게 그 우주적인 저주를 풀어내는 마스터키가 되는지 그 메커니즘이 이제 완전히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설계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축복의 통로였고 앞서 말한 그 스타트업에 자기 전 인생을 다 베팅했잖아요. 정작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약속들이 눈앞에서 아주 시원하게 이루어지는 소위 말하는 투자 성공, 엑싯을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네, 스웨터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창세기의 메인 테마가 완성된 약속이 아니라고 했죠. 부분적으로만 성취된 약속입니다.
아, 맞아요. 부분적인 성취.
아브라함은 평생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두 발로 걸어 다녔지만 한 번도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한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평생 텐트를 치고 사는 나그네로 살았어요.
후손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닷가의 모래알은커녕 진짜 100세가 다 돼서 아들 이삭 하나 간신히 얻었을 뿐이죠. 물리적이고 즉각적인 눈에 보이는 결과물만 놓고 평가하면 이거 어찌 보면 실패한 투자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고 다시 그 안락한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이 그 아브라함 내면의 동기를 아주 정확히 분석해 주는데요.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이는 텐트나 당장 밟고 있는 임시적인 영토에 최종 시선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딜 본 거죠?
그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고 지으실 영원한 기초를 가진 성을 내다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그의 시선은 자기 자신의 짧은 생애를 훌쩍 뛰어넘어서 그 위대한 수여자가 결국에는 완성해내실 궁극적인 미래에 고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평생을 나그네로 살면서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기가 심은 이 작은 씨앗이 언젠가 거대한 숲이 될 것을 완전히 믿고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결과물에 연연하지 않았던 거군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글어스의 그 거대한 초광각 렌즈에서 벗어나서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좁은 텐트 안으로 주민에 들어가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네, 그 좁은 곳에서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 결국 온 세상을 뒤덮는 축복이 되었죠.
맞습니다. 그 텐트 안에서 시작된 투자가 사실은 온 세상의 오중저주를 덮어버리고 역전시키는 위대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었다는 걸 오늘 함께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직접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나만의 약속의 땅이나 나만의 이삭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게 내가 그토록 원하던 커리어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대박이나 안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성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토록 바랐던 눈에 보이는 축복과 결과물들이 당장 내 삶에서 지연되거나 혹은 싹 다 거두어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는 여전히 그 눈에 보이는 선물 너머에 있는 위대한 설계자, 수여자를 향해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진짜 안전은 지리적인 고향이나 두둑한 통장 잔고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분의 신실함 그 자체에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 탐구가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안전기지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료와 함께 이 딥다이브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탐구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